제가 간증에 설 자리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제가 살아왔던 그런 어떤 것을 간증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직업이 그 언론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24, 5년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그 모태 신앙은 아니고요. 저희 그 어머님이 그 이제 옛날 불교 그를 믿으셨다가 이제 그 저희 그 기독교로 개종을 하시면서 이제 저희 가족이 전부 다 기독교로 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저희 그 집안에 하여튼 믿음의 디딤돌이 되셨던 분은 저희 매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매형은 그 인천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하셨다가 퇴식을 하시고 지금 전 서서 내려가서 또 기독교 그 농사 지으시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저희 집안은 그 오남일녀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이 많아가지고요. 오남일녀인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참 가슴이 지금도 아픈데요. 저희 둘째 형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좀 믿기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고 그다음에 또 담배도 좋아하셨고 갑자기 그 형님이 전화를 받고서 깜짝 놀랐더니 뭐 거의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하셔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저희 형제들은 오남일녀 어머니가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시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받아들였었는데 저희 둘째 형님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제사 그 장례를 치르는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를 참 이렇게 좋아하셨던 형님이셨는데 그 형제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근데 옆에서 또 어머님이 우시는 그 모습 또 저희 누님이 우시는 그 모습 그 또 어린 그 조카들 남겨놓고 그러니까 48이 돌아가셨죠. 저보다 훨씬 젊었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그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도 생기게 되고 또 과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형님을 이렇게 모시고 데려가지 않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막 식물인간이 되셔서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것도 그런 시간 향상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그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둘째 형님 그러셨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바로 위 형님이 그 감리교회에 또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저희 집안에 그 목회자가 계셔서 저희 신앙이 가족들에게 잘하는데 큰 영향을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는 몰랐는데 제가 처음에 그 신앙생활을 언제 했었냐면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바로 옆집에 이렇게 뒤돌아가면은 바로 한 10m도 안 되는 거리에 바로 교회가 있을 정도였고 그 저희 이제 감리교회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저희 이제 저 매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매형이 그 초등학교 교사로 오셨는데 저희 누님이 한 분 계십니다. 큰 누님이 계시는데 이제 누님이 그 천주교 신자셨어요. 그래가지고 전 나중에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누님이 이 성장이 되면 신부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근데 저희 매형하고 이제 이렇게 중매를 해서 만나셔서 그 이제 감리교로 이렇게 하셨고 그게 모태가 돼서 아마 저희 어머님이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시는 계기가 되지 않으셨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건데 나중에 제가 성상에서 알게 됐는데 저희 큰 누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저희 할머님이 계신데 저희 할머님이 무당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정말 그랬냐 했더니 정말 우리 식구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자신이 그 보고 놀랬고 제가 알지 못했던 내용이 하나씩 제가 성장하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가족의 어떤 그런 구성원들의 이렇게 하나하나 그런 모습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 저희 어머님의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셨던 모습을 보시면 그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 하실 때 그 저희 아버님께서 상당히 많이 반대를 좀 하셨어요. 그 갑자기 막 이렇게 장손인데다가 갑자기 기독교를 개종을 하시니까 뭐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워낙 또 그 장손인데다가 고집이 세시니까 막 성경책도 가져오면 좀 찢어버리시고 심지어는 이렇게 불에 태우시도 하시고 그런데도 그렇게 그냥 막 그 어머님께서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저희 뭐 이렇게 저한테는 지금 한 번도 어머님께서 교회 나가라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어머님이 심수 몸소 신앙생활 몸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새벽기도 나가셔서 한 번도 걸리시지 않으시고 나가시고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성장하면서 그 안타까웠던 그 제가 처음에 감리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그 교회가 그 성장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전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섰냐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구세군이라고 아시죠? 구세군이 들어섰습니다. 그 제가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제 구세군을 제가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면 구세군은 교회라고 안 그러세요. 전부 다 그 뭐라 그러면 그 자산 낭비 아시죠?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거. 제가 그 거의 그거를 한 십몇 년을 했습니다. 교회 나가면서 의례적으로 그 추석 저기 크리스마스에다 가면 그 종 들고 딸랑딸랑 해가지고 하면서 부르기토끼 합시다, 부르기토끼 합시다. 심지어는 뭐 이게 좀 서울 와서도 곳곳에 가서 제가 그 쉽게 말하면 스카우트에서 갔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오면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그 번죽이 좋았는지 몰라도 이걸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백화점 앞에서도 해보고 또 명동에서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또 지역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해보고 했었는데 안 되면 추운 겨울날 저는 그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통기타 가지고 이렇게 막 치면서 찬송, 복음성과 불러가면서 뭐 이렇게 완전히 그 지금 와서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 어떤 연애인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 기타 쳐가면서 부르기토끼 합시다, 부르기토끼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십수년을 그렇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그 구세군 하면서 보람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어떤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눈치 줍니다. 가라고, 딴 데 가라고. 어떤 사람은 통을 걷어차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뺏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장사도 안 되는데 여기서 갖다 놓는다고 막 그러면서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또 어떤 때는 은혜 받냐면 또 어떤 분들 오셔서 정말 그 앞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인데 그때 그 제가 기억나기로는 그 조그만 그 인형 가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 10살 정도도 많으신 분인데 제가 이렇게 막 앞에서 하는 게 좀 안쓰러웠었나 봐요. 거의 끝나서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줌을 쑥 누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양파도 이러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 전부 다 일당을 다 버시는 돈을 그 자선낭비 함에다 놓고 가시는 것도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아, 감사하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 했었고 그 이제 구세군의 좀 약간 특징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신 건데 그 인민군복처럼 생긴 모자 쓰고 다니고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 안 그러고 사관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또 뭐냐면 집사님 장로는 정교님 이렇게 하고 또 집사님들은 뭐 이렇게 부교님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그 갔다 와서 갑자기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지도교사를 이렇게 해보라고 저한테 권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한다고 굳고 부인을 했었죠. 근데 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저는 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을 좀 잘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라 그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그때 그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어떤 제 나름대로의 구원 그런 건 떠납시 그런 것 없이 제 나름대로 그냥 그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학생들 가르쳤고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년 분기별로 한 번씩 그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강당이 정말 꽉 찰 정도로 이렇게 학생들이 부흥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막 청년부도 그렇고 장년부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중고등부가 많이 부흥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막 해서 정말 부흥이 일어났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주위에 옆에서 꾹 찔리시는 분이 계세요. 아, 배 선생, 사관학교 가야 되겠어? 사관학교 가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신학해야 되겠어? 신학해야 되겠어? 근데 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주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너한테 어떤 사명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한 번도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할 때도 보면 어떤 목사님도 보면 막 찬송 부르면은 아, 헌신했으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러면서 막 앞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는데도 한 번도 일어난 적 없고, 헌신할 사람이자 기도할 사람이자도 안 일어났습니다. 왜? 자만도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한테 하는 약속은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안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제가 그 신앙생활을 이제 거기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서 있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그 군대 쪽에 신문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공채에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신문사에 언론 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 제 인생의 제 2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성격은 원래 이제 신문사 기자 체질이 아닙니다. 원래 저는 이 뭐 여기 형제님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군인 체질이라고 좀 많이 들었거든요.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아마 제가 군인 됐으면 말뚝 박았을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은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기도 했었고, 그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 하면서 그 언론 생활할 때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못 볼 것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언론 생활 하면서 아, 이게 정말 인생인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참 착한 사람도 있지만 못된 사람도 무진장 많구나, 세상에. 그러면 제 나름대로 저도 어느 순간에 그 성격이 변해간다는 걸 좀 느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그 아는 후배들한테 얘기하면 이 언론을 오래 하다 보면 정신병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뭔가 하려 보면 이렇게 좀 자꾸 캐보려고 하는 성격이 있고 혹시 저러지 않을까? 혹시 아닐까? 이런 자꾸 의심적인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게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많이 없어졌고 거의 지금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삽니다. 제가 처음에 그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들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그 막 진짜 저는 이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뭐 막 어떤 형제님들은 산전수전, 뭐 공준전까지 치르신 분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내가 이건 아니구나. 근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단 쪽에 있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첫 이단을 경험하게 됐던 동기가 그게 부천에서 있었습니다. 아시겠는데 신앙촌에 있는데 저 거기 가서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었고요. 그 이제 자매 만나기 전이었죠. 총각대인데 그 신앙촌 바로 식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저를 좋게 보셨나 봐요. 근데 아들이 좀 말썽 부리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키는 조그만데 하도 그 학교 내 고등학교 내에서 아주 좀 말썽도 보통 말썽이 아닌가 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오더니 좀 아들을 좀 이렇게 과외 좀 가르쳐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공짜는 안 됩니다. 딱 그랬죠. 그랬더니 뭐 이렇게 먹고 자고 다 하고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뭐 금액을 밝히려면 5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받아가면서 먹고 자고 다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0년 전에 50만 원이 되게 많은 돈이었었거든요. 아래부터 저기 하면서 직장 생활 또 하면서 하니까. 거기서 먹고 자고 했는데 바로 그 신앙촌 바로 밑이었습니다.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침마다 와가지고 뭐 할렐루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떠들고 박수도 뭐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치는데 정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이렇게 잠이 많은 스타일인데 뭐 찬송가가 아니고 군대 군가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에 이제 신앙촌이도 모르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날 며칠 지난 다음에 주인 아줌마도 물어봐요. 저기 뭐 하는데? 그랬더니 아, 몰라요? 아주 신앙촌이야.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참고 해보자. 한 달 했습니다, 한 달. 한 달 딱 50만 원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도저히 거기서 뭐냐면, 노이즈 걸리겠더라고요. 잠을 못 자겠고, 뭐 새벽까지 그러니까. 뭐 가고 또, 거기서 또 사람들 뭐 찬송 부른다 하고 뭐 한다 하니까 도저히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사모님 도저히 안 되겠지만 내가 이게 아르바이트를 못 하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왜 그러냐. 이거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얘를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얘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정말 그때는 거짓말 아니고요. 한두 시간도 못 자겠더라고요. 막 그 새벽까지. 그 사람들 밤새도 떠들어요. 밤새도. 그래서 시끄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 1, 2년 또 몇 년 있다가, 그 담임 선교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 또 본사에서 특별 지시가 내려와서, 야, 사람 죽을 수 있으니까 가봐라. 그러더라고요. 혹시 왜냐면 갑자기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에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후배 데리고 가서 갔더니, 담임 선교회에서 있는데, 뭐 밤에 오니까 뭐 하얘놓고 막 올라가고, 사실 저희들은 좋았어요. 왜냐면 기자들은 사건만 있을 때 좋거든요. 그럼 이렇게 쳐다봅니다. 보면은. 원숭이죠, 원숭이. 이렇게 사람 쳐다보는 거. 아,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쳐다보는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신앙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바꿨던 게 뭐냐면, 저 사람들 왜 그럴까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들한테만 주는 그런 어떤 구원론인가? 초초에 왜 저렇게 미쳐서 날뛴가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기자들이 거기서 취재했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요. 자칫하면 자살할 수도 있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그런 게 있어서 했는데, 그렇게 한번 또 제가 또 담임 선교에 대해서 한번 크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제가 그 이제 전에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또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옮겨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전 96년도에 그 경기도 이천으로 이 발령이 나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제가 저한테 자꾸 경험을 하라고 이게 체험인지 경험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라고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 갔더니 또 그 아가동산 사건이라고 또 터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모르지만 이게 벌써 8년 전 얘기죠. 그때 아가동산 사건. 여러분 김규순이라고 뭐 신나라 레코드 막 그거 아시죠? 그 제가 경찰서 가서 이제 경찰서 가면은 여러분들 태어나서 그 살면서 두 군데는 가지 말자고 그러잖아요.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병원은 가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경찰서를 딱 갔는데 이만큼 그 서류가 쌓여 있더라고요. 한 거의 뭐 한 니어카 정도 되는 서류가 보니까 아가동산이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좀 제가 생생한데요. 그거 제가 취재해서 쓰려고 했더니 그 담당 그 형사과장이나 그분들이 쓰지 말라고 저한테 몇 번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아, 왜요? 그랬더니 너 잘못 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뭐 지금까지 특종도 많이 터뜨려 했는데 뭐 겁나게 뭐가 아니야? 안 된다. 너 잘못하면 테러당한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 이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 하나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결국은 기사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뭐가 나오면 국민일보에서 일면에 톱이 탁 터지더라고요. 국민일보가 이제 순봉의 쪽이다 보니까 나고 터졌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달 또 고생했었습니다. 가서 보면은 막 밤새고 또 죽은 사람 파란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갖다 놓고 땅 걸 싹 지지고 요번에 뭐 나온 곳이지만 그 동네가 한 2, 30만 평 되는데요. 그 사람들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가지고 막 정말 땅을 파고 심지어는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못지만 그런 어떤 하나의 경험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막 그렇게 하면서도 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 저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상대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자꾸 이게 멀어지게 되고 제 나름대로 자꾸 왜곡된 신앙관이 심어지더라고요. 그게 아마 계기가 됐던 걸로 저게 아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성남으로 또 오게 됐습니다. 성남에 그때 분당 신도시가 한참 들었을 때인데. 근데 모 병원에서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원이 또 대순진리에서 운영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또 취재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들리고 또 거기가 어떻다, 여기가 어떻다, 또 기자 나름대로 또 취재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왜 사고가 났는지 저희들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취재하다 보면 왜 그게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났는지, 왜 그런지, 이런 걸 하나 다 캐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름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다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취재하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좀 뭐 거기서 같은 취재를 했던 동료 후배가 선배님, 선배님 거기 웃겨요. 그래서 왜 했더니 선배님 못 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했더니 거기서는 이렇게 뭐 받으면 바로 옆에 홍금보토에서 홍금보토 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몸으로 때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어떤 그런 자꾸 모습.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성남에서 또 부천으로 다시 왔을 때 영생기업 문제가 또 터져가지고 그때 또 한참 또 제가 고생을 했었고요. 큰 사건들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뭐 큰 사건도 많이 했지만 그 어떤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한쪽으로는 제가 아, 이게 도대체 왜 자꾸 나한테 이런 것만 안 좋은 거 보여주나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부천에 왔을 때 제 누님이 매형이 이제 만수동에 살고 계셨습니다. 인천 만수동이었는데 거기 제가 있을 때 거의 신앙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였어요. 거의 교회 나가지도 않았었고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면 진짜 인간으로서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형님 저기 매형이나 또 누님 또 조카들이 둘이 있는데 교회 나가면 저는 빈둥빈둥 집에서 놀고 아니면 뭐 핑계 대가지고 취재 나간다고 나가버리고 회사 간다고 가버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신앙의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변화했었던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어떠냐면 제가 목사님하고도 상담을 한번 이렇게 비춰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예수님 꿈을 꿨었어요. 그때가 그 잠을 잤는데 잠을 그렇게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한 새벽 3시인가 4시에 제가 깼는데 아, 너무 피곤하다. 다시 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들어서 자고 있는데 그때 잠깐 꿈을 꿨는데 예수님 꿈을 꿨습니다. 제가 지금 생생한데 너무너무 진짜 제가 이렇게 약간 설명을 드리면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막 폭포 떨어지고 구에 천사가 놀리고 근데 제 몸이 막 뜨는 거예요. 뜨는데 그 잠결에 제 몸이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아무 소리 않고 저리 가는데 제 몸이 그걸 끌려가더라고요.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앉아 계시고 좌측에 저희 형님 목사님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저희 매형이 앉아 계시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근데 남들은 그게 막 할지 모르지만 저한테 정말 심각했어요. 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보여주시나? 이게 무슨 뭐 우리 흔히 하는 그런 꿈인가? 그 정말 제가 아는 목사님, 그 언론 생활 하면서 알았던 그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뭐 저한테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또 어떻게 돼? 근데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제가 뭐 목회 그런 것보다도 목회자가 되는 건 함부로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참 답이 없다, 답이.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개꿈인가 하고 이제 생각도 했었죠. 이게 뭐 이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갈등 좀 느꼈었고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그 어려운 일이 한 번, 두 번 좀 있었습니다. 좀 힘들었던 일이었는데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제가 이제 다일지는 아마 저희 자매가 저 때문에 많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좀 즉흥적이지는 않지만 좀 다일지이 그냥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남이 쉬는 소리 하는 거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기자장을 그만둬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조그맣게 가게를 좀 차렸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어가지고 좀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다 손해보고 그때 제가 정말 죄를 졌다고 생각했던 한 번 계기가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됐다는 모르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가게를 내놨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저한테 무당을 소개시키더라고요. 무당을 소개시켜가지고 제가 모당, 무당을 갔죠. 10종독에 있는 무당이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왜 가게가 빨리 나가는 게 소원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돈, 있는 돈 다 마련해가지고 갔습니다. 딱 갔더니 처녀보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랬더니 구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시다. 뭐 가게 빨리 나간다면 해야지. 그래서 이제 했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관악산까지 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지금은 정말 제가 그거 가지고 눈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무당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막 얘기하면서 저 웃고 말았는데 제가 전생에 큰 되게 스님이었답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하도 웃겨가지고요. 그 제가 그분이 그 말씀 하시길래 제가 꺾꺾 웃었습니다. 웃어가지고 내가 저 스님이 아니겠죠.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결국은 제가 그 가게를 다 손해 보고 다 떨어놓고 나왔습니다. 했더니 다 정리하고 나니까 제 손에 딱 떨어진 돈이 빚진 것까지 다 갖고 나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매한테 고마웠던 게 뭐냐면 제가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당신 그 큰 돈 주고 큰 거 배웠다 생각하라. 그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 다시 제가 언론에 들어가서 그 해내겠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 생활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인생관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처음에 기자 생활을 하면요. 형사들이요. 그 요번에 그 유병호 씨 사건 아시죠? 그 사건 보시면 알지만 국가에서 가면 해부를 합니다. 해부 같은 거 그러면 처음에 이제 기자들 처음에 가면 그 이 보이지 않는 좀 팽팽한 긴장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데리고 갑니다. 아주 보라고. 그 제가 처음에 기자생활할 때 국가에서 가서 사람 해부하는 걸 좀 봤습니다. 제 일주일 동안 진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뭐 한 달 동안 푹푹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제 나름대로 어떤 인생관 또 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신앙관 이런 게 막 복합하게 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찰서에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옳게 돌아가신 분이 없으세요.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살해당했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자살. 그러니까 정말 다 손자들 모아놓고 내 후손들 먹고 나 간다, 안녕 하고 가시는 분들은 흔치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을 객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요새 세상에 그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겪어봤던 그런 것들 보면 그 제가 이게 어디 가면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고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어떤 사람은 돈이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하지만 제가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게 아니고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 죽어야 된다고. 그 제가 그때 신앙생활이 정말 바닥에 떨어질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도 죽을 건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그런 신앙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쉽게 마음을 못 열었던 게 뭐냐면 너무 안 좋은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맨날 뭐 타락한 목사님들 또 타락한 스님들 정말 겉에서는 정말 훌륭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 경찰서에 오면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와서 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와서 보면 바깥에서는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도 와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 저도 제 사정이 그걸 알고 있었고, 아, 이거는 정말 아니다. 내가,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언젠가를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그 기회는 어디다. 이것도 저희는 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두고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셨으니 얼마나 웃었겠어요. 저 웃긴 놈이라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교회는 점점 좀 멀어져 갔었고, 또, 뭐 말씀드리지만 술, 담배도 찔러서 살았었고 또 기자라는 직업이 또 가면은 또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는 직업이었었고 돈은 없어도 명예로 산다는 어떤 그런 직업으로 지금까지 20년을 버텨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를 자꾸 낮아지게 해주신 것 같아요. 낮아지게 했다. 그러다 제가 그 교회하고 멀어졌다가 결정적으로 교회하고 가까워졌던 게 된 동기가 저의 자매 때문에 교회하고 이제 가까워지 됐습니다. 자매하고 이제 결혼을 살고 있는데 저희 예준이 늦둥이를 얻게 됐어요. 얻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스스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도 못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시겠지 하고 그러고 말았었는데 저희 자매한테 제가 이렇게 고맙다고 그런 신앙을 했던 게 뭐 저희 그 어머니 쉽게 말하는 장모님 쪽으로는 독실한 불교 신자입니다. 혹시나 불교 신자인데 어제도 제가 이제 휴가 마치고 좀 왔었습니다. 며칠 갔다 왔는데 다시 가면서 저희 어머님하고도 이게 신앙 쪽으로 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잘 꺾이지 않으세요. 근데 억지로 저희들은 꺾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성적이. 근데 저희 어머님 워낙 독실한 불교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 강요하면 또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가 저를 교회를 인도를 해줬습니다. 발걸음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예준이가 임신되고 나 보니까 저희 그 자매가 새벽기도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40일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 제가 아 이건 아니다. 정말 이건 아니다. 제 나름대로 몇 번씩 되뇌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않느냐. 다시 옛 모습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자매가 점점 배는 불러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를 위해서 교회 나가라고. 그 제가 정말 아무 짓을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 짓을 못해가지고 자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된 모습을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기 싫었어요. 자존심 많아가지고 살아왔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송고행 진예배 세례주시면서 신년 때문 나오신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10년 때문에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예준이가 태어나서 이제 교회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 한번 이게 씌인 게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다녔던 교회에 있을 때는 그래 신앙이 없으면 내가 몸으로도 한번 떼어보자. 그래서 40일 새벽기도를 했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 심지어는요, 40일 새벽기도 하면서 술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좀 마음이 먹고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과 저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40일 새벽기도 나가겠다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정말 그날 새벽 2, 3시까지 제가 아는 분하고 술을 먹게 됐습니다. 6시 나갔습니다. 5시 나갔습니다. 그 다른 분 다 기도하는데 위에 2층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기도는 못하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40일 새벽 기도 도장을 40일 딱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근데 선물 주더라고요. 그 뭐 이렇게 접신가 뭐 주시길래. 근데 이제 자매한테 가둬줬죠. 나 받았다. 하고. 신앙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했던 건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저는 제가 여기 목사님 계시 사랑침례의 청재자매인데 보면, 저 목사님 보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더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정말 행복하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목사님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뭐 나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냥 나름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관이었는데, 제가 이 사랑침례 교회를 알게 됐던 계기는, 저희 그 자매가 아마 전 몰랐었는데 1년 전부터 이 교회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자매가 자꾸 이렇게 CD를 좀 크게 틀어놓더라고요. 뭐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그때는 목사님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 뭐 분당 이 분당 어디죠? 뭐 이천수 목사님이요 틀어놓고 뭐 장영동 목사님 틀어놓고 그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왜 또 난리인가 하고 내가 그러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또 이 종동 목사님 걸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틀어놓는데 정말 크게 틀어놓더라고요. 문 다 열어놓고. 이 사람이 또 왜 갑자기 무슨 바람 불었나 하고 이제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또 차를 타고 가면 차에서도 크게 틀어놓고. 그거를 제가 거의 한 10개월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을 닫혔으니까요. 목사님 말이 들겠습니까? 그럼 아유 누가 떠드나 보다 이거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귀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는데 제가 작년 저 기억합니다. 한 10월 달 정도 기억나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야,
목사님께서 처음에 잘하네 이런 것보다는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왜냐하면 세상에 가면요 말 잘하는 분 되게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르치는 분은 없어요. 정말 가보면은 저도 강의를 많이 들어보지만 진짜 말씀 잘하는 사람 무진정 많습니다. 트레이닝하는 데도 있습니다. 코칭하는 데도. 그런데 목사님 말씀 잘한다는 것보다는 누군지 한번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두드려봤습니다. 두드려봤더니 정동영 목사님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나사키 교수님이시네? 그럼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분이시구나 하고 제가 느끼게 됐죠. 그랬더니 제가 그때 오니까 문이 닫혔던 게 하나, 둘, 셋 열리더라고요. 열려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제 목사님 듣게 되고 말씀 듣게 되고 그러고 있다가 작년 말에 자매가 그 전에 교회를 옮겨보자는 쪽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딱 거절했습니다. 야, 교회는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야. 내가 이 사람아, 이단을 한두 병 갖고 보냐? 옮기지 마. 안 돼, 절대. 왜냐면 저도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깜짝 놀랐던 뭐냐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쪽에 율목 감리교 아시죠? 저쪽 인천항 쪽에 율목 거기가 넘어갔습니다. 교회 전체가 다 넘어갔습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 그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이게 딱 간념이 잡혀 있어가지고 안 돼. 딱 이런 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자매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이 들어오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죠. 제가 야,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냐 했더니 바로 노현 여기 동에 사랑침례 교회. 그래? 어디 있는데? 했더니 바로 여기라고 하더라. 그럼 가자. 아무 소리 않고 제가 짐을 다 싸고 아무 소리 않고 자매하고 다 싸고 왔습니다. 왔는데 목사님 첫 인상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구원받지 못했던 거, 그동안 제가 가슴에 담아뒀던 거. 제가 여기서 처음 방문하자마자요, 목사님들 처음 물어본 게 그거였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굳었는데요? 하고 물어봤었어요. 해답도 지금도 그때도 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한테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봉사하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가졌고요. 저는 제가 목사님 뵈면서 다 내려놨습니다. 제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 또 제 나름대로 또 성경을 공부했다는 어떤 그런 지식, 또 그전에 제가 또 배우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재밌는 거예요. 하나의 성경책을 보면 역사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세계사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자매한테 들었으면 정말 감사하다. 자네들도 감사하고 목사님도 감사하고 하나님도 감사한다. 너무너무 감사한다. 제가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요.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하고 이 사랑의 침례계 성재 자매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저를 변화시키게 아직은 변화가 좀 덜 됐지만 점점 좀 더 변해가는 모습을 제가 좀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도 지켜봐 주시고 제가 또 목사님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왜냐면 목사님이 저를 생명의 구원이시니까요. 그전에 제가 몰랐었는데 이렇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줄은 몰랐어요. 그냥 하는 거지 뭐. 구원이 뭐 어디 있어 이 사람은 그냥 가면 되지. 너나 구원 받아 이랬었어요 사실이요. 너나 잘해. 나는 그냥 해도 돼. 이랬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만나서 제가 좋은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구원받게 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자매도 이뻐지더라고요. 자매도 정말 이쁘고요. 다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였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두서없이 간증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